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목사님이 한국 방문하시는 동안에 제가 당분간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해오던 매일 성경에 있는 성경 본문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특별한 기간인 만큼 제가 그동안 느끼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올해 2025년 교회 표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로 닮아가는 그 교회가 2025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 닮기 시리즈로 제가 공부한 것을 조금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제목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모델로 선택하는 분, 우리가 배워야 할 분들은 당연히 우리 동료 성도들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 자체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고 예수님이 본보기를 보이신 성품을 닮아가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조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34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겠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두 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 무언가 일이 있었다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인기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불만을 품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 이스라엘의 그 당시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의 기득권에 대한 그런 어떤 도전 위협을 느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예수님들이 자기를 비판하는 그런 데 대한 앙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를 꼼짝 못하게 대중이 있는 데서 무언가 좀 공경에 빠뜨려서 자기들의 우월을 증명해야 되겠다. 그런 일들을 의논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성경 공부, 성경 연구로 따지면은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 아닙니까? 이 바리새파는 주로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이 랍비로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며 지도하고 본보기로 보이는 삶으로 본보기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달리 표현하면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한 그리고 굉장히 자기들로서는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먼저 바리새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까 하고 상의를 한 후에 그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아주 말하기 곤란한,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세금에 대한 질문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옳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옳지 않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옳다고 한다 그러면 자기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을 했었기 때문에 이 속국에 대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어떤 헌금을 자기들의 돈을 바친다는 것을 모든 불만을 갖고 있는 이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될 것이고 또 세금을 바치지 마라 하면은 당시에 속국에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니까 이 대답도 저 대답도 올무에 빠지는 그런 대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아주 현명한 답으로 이제 빠져나간 것, 그거 아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 얘기를 듣다가 사두개인들이,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 공경에 빠뜨리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만들어 왔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늘, 제일 어려웠던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 와서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이것은 물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유대의 어떤 전통의 개념이죠. 형이 죽으면은 이 형수가 이제 과부로 있기 때문에 도대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므로 그 동생 남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에게 아기를 낳게 해서 이그 자녀로 상속을 물려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명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모두가 이 여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천국에 있다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누가 이 사람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둘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바로 물었던 이 질문입니다.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왜이 질문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질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사두개인들, 주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으로 있는 그 무리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둘째 가라면은 서러워할 사람들이죠. 그들은 굉장히 프라이드로 가득 차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며 산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러 시가서, 선지서서 이것을 속속들이 연구를 하세요. 특별히 모세오경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를 연구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연구를 한 결과 이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어떤 두 가지 타입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아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분류해서 총몇 가지가 되는지 봤더니만은 613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쪽으로 나와 있고 또 어떤 계명은 이웃에 대한 그런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 랍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한지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부류의 랍비들은 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제일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명에 나온과 같이 내 목숨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게 제일 큰 계명이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그런 부류의 그 랍비들은 아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거다. 결론이 안난 문제라는 것이죠. 한분파는 하나님 사랑이 최고의 법, 그 610가지 중에서도 제일 우리가 집중적으로 중요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 뭔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이것이 최고 최고의 중요한 법이다. 다른 쪽에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든지 간에 이 대답은 함부로의 사람을 실망시키는, 어떻게 보면 함부로의 사람을 대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율법사가 와서 아주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이런 어떤 자세로 묻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음흉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이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3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은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도 듣고 모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다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마 이 말을 했을 때는 이 하나님 사랑이 최고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랍비들은 아마 우쭐했을 겁니다. 역시 예수는 우리 편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이야,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지지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39절, 40절 말씀 아닙니까?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근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는 이 그라는 것은 지시대명사로 첫 번째 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똑같은 계명이고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보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첫 번째 계명 있잖아요. 그 사랑하라라는 것은 그 사랑의 용어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어에는 사랑의 용어를 다양한 그런 용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쓴이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로서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39절 말씀도 그 사랑도 똑같은 아가페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할수 없는 사랑,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 아가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할 때도 그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이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가 똑같고, 이것이 온 율법,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토라, 선지자의 강령, 선지서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을 우리로 말하면 구약성경을 다 합했을 때이두 가지로 이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교통정리를 잘 끝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을 보면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같은 사랑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610가지 중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쪼개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적어서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자기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자책감이 들도록 율법이 오히려 살리는 율법이 그들을 올무에 빠뜨리는 그런 율법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로마서 6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느 누가 내 이웃을 내 자신, 그리고 사랑,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자기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걸 해석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 그 말씀에 자기들이 제정한 모든 613가지 계명을 잘 지키는 그것만 하면은 이 부모나 이웃이나 이 다른 형제자매나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의무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자기들은 이해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첫 열매로서 이 살리는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그런 성품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유일한 모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아가페라는 용어로 썼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라는 용어, 이 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두 가지를 완전히 묶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에 떠날 때가 되신 걸 아시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이제 13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면서 만찬을 하면서 이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준다 하고 이새 계명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해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분의 삶을 우리가 닮아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소요리 문답을 보면은 소요리 문답에 특별히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우리가 신앙 강령으로 개신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그첫 번째 제목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이 사람의 가장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에 대한 이 삶의 목적을 묻죠.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측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 그것이 떨어뜨릴 수 없는 이웃을 대하는 것이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면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묶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되는 것이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 삶의 최대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이 환난을 겪게 하시고 뭐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리즈에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내가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이 613가지 중에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큰 계명인가를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연구한 이 율법사 같이 저희는 우리에게 한번 주어진 이 삶을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그 삶의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나누신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613가지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 개로 줄여서 최종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달리 표현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같이 사랑하는 삶을 온전히 살 수만 있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물어봐야 될줄 압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내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배우자나 자녀가 가장 첫 번째 라인이 되겠죠. 우리 구역 식구들,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또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 또 다른 교회의 우리 교인들, 또 삶 가운데서 우리가 수시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힘쓰는가? 각자의 대답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뭔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네요. 어떤 사람은 혼자서 그것을 배우고 또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누군가가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빠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시간은 내보겠지만 제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르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옆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왜 뛰고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남들이 뛰니까 같이 뛰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다면은 정말 어리석은 답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제가 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인생이라는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 부른 그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 삶에 있어서 이 삶과 영원한 삶을 포함해서 단한 번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지, 이 삶을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줄 압니다. 그러한 인생의 목적은 빨리 깨달을수록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깨달았다면은 그냥 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결단,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나의 행동의 결단과 앞으로 내 마음의 변화를 시작하기 위한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할수 있는 만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조정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이번 시리즈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진심으로 바라고, 또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